조베이드의 총애를 받는 그녀는 제가 들어있는 트렁크를 열고자 하는 칼리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렁크에 한해서는 폐하께서 호기심을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왕비님 없이는 폐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민감한 물건들입니다.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 정도 본 것만으로 만족했으니 이제 가던 길 가거라.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트렁크들은 그녀의 방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공포에 정신이 아득하던 저는 그제야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모두 옮긴 내시들이 돌아가자마자 그녀는 제가 갇혀있던 트렁크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서 저기 다락으로 이어진 계단을 오르십시오. 제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단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뒤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지나간 줄 알았던 칼리프가 방에 들어오더니 제가 들어있었던 트렁크 위에 걸터앉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재방문한 칼리프는 그녀에게 도시에서 보거나 들은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야 칼리프는 그의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변 상황이 모두 정리되었다 판단하고 제가 숨어있던 다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겁에 질리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만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제 안심하세요. 더 이상의 위험은 없으니까요. 이어진 많은 대화 끝에 그녀는 이제 휴식을 취할 시간이라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아주 쉬울 거예요. 칼리프께서는 밤에만 방문하시니까요. 이 말에 안심한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중간에 잠깐씩 깨어났던 이유는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그로 인한 기분 좋은 떨림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조베이드 왕비님을 만나 뵙기 전에 지켜야 할 예법과 예상되는 질문 그리고 모범 답안들을 숙지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저를 아주 훌륭하게 꾸며진 홀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나이가 많고 똑같이 차려입은 20명의 시녀들이 나타나 조베이드님의 보좌 앞에 두 줄로 앉았습니다. 그 뒤를 같은 옷을 입은 20명의 젊은 시녀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장엄한 공기와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의 보석으로 가득 치장한 조베이드님이 나타나 보좌에 오르자 제가 사랑하는 여인은 그 오른편에 섰습니다. 시녀들은 모두 보좌 양쪽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먼저 들어온 시녀들이 제게 보좌로 가까이 다가가라 손짓했습니다. 저는 시녀 사이로 나아가 조베이드님의 발 아래 깔린 양탄자 위로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일어나라 한 뒤 영광스럽게도 제 이름과 가족, 재산 상태를 물었고 그녀의 말투나 표정으로 보아 제 대답들이 만족스러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베이드님이 말했습니다. 난 아주 기쁘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내 손으로 교육시키고 돌보았기 때문에 내 딸과 다름이 없지. 그런 아이가 자네를 선택했군. 혼인을 허락하겠네. 그러나 식이 열리기 전 열흘 동안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할 것이네. 그 사이 칼리프께 동의도 구해야 하니 말이야. 그동안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겠네. 왕비의 명령에 따라 저는 여인들의 궁전에서 열흘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는 즐거움은 빼앗겼지만 너무나 훌륭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베이드님은 칼리프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녀를 결혼시키겠다는 결심을 밝혔고 칼리프는 왕비의 뜻대로 하라 허락하며 상당한 액수의 축의금을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열흘이 지났고 조베이드님은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녀에게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식을 위해 음악가와 무용수 등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그날부터 열흘간 진행됐는데 9일 동안의 즐거운 연애를 즐긴 후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각자 목욕을 마치고 돌아온 저와 신부의 앞으로 온갖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집주인께서 제게 먹으라고 권하셨던 마늘로 맛을 낸 요리 역시 있었습니다. 이건 특히 맛이 좋아서 다른 요리는 거의 손도 안 댔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식사를 마친 뒤 손을 씻지 않고 간단히 닦고 말았습니다. 평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는 늦은 밤이었으므로 여인들의 궁전 전체가 낮과 같이 느껴질 만큼 환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부와 저는 준비된 두 개의 보좌에 앉았고 악기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 외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관습에 따라 시녀들은 신부를 위해 준비된 여러 벌의 옷을 순서대로 갈아입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의식이 마무리되고 우리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물러간 후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오자 저는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상과 달리 저를 밀쳐내며 소리를 질러댔고 이를 듣고 놀란 궁전의 시녀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마치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생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시녀들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무슨 일이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몹쓸 놈을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요, 부인?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소. 그녀가 맹렬한 분노에 휩싸인 상태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질이에요. 마늘 먹은 손을 씻지도 않고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다니, 그건 나를 독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더럽고 비참한 고통을 제가 가만히 참아낼 거라 생각하셨나요? 이어서 시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시오. 그리고 회초리도 부탁합니다. 그들은 즉시 그대로 움직였고 전 순식간에 손발을 제압당한 채 부인 앞에 눕혀졌습니다. 그녀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힘이 닿을 때까지 회초리로 제 발바닥을 때린 뒤에 시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재판관에게 보내 마늘 요리를 집어먹던 손을 잘라버리라 하십시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 내가 무자비하게 매를 맞고 손까지 잘리게 생긴 이 상황이 고작 마늘 요리를 먹고 손 씻기라 잊은 것 때문이오. 범죄와 처벌의 비율이 한참 잘못되지 않았소.